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5월 2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부조화 선지자 10장 바벨탑을 읽어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1절. 악인을 태우는 불이 땅을 정결케 한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자취를 감춘다. 죄의 무서운 결과를 생각하게 하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구속받은 자들 앞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의 기념물만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흔적을 영원히 지니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혹한 일의 유일한 흔적이 남게 된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다.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그의 찔린 옆구리에서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그곳에 구주의 영광이 있고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속죄의 희생을 통해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자들에게 공의를 집행하는 일에도 능하시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며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갈보리의 상처들은 주님께 찬양드리게 하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할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674.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이 땅의 성취가 아무리 크고 위대하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영광스러울지라도 결국 먼지와 재가 되어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것에는 당신이 이 땅에서 성취했거나 지금 이루고 있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모두 포함된다. 이 관점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관점은 당신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2. 요한계시록 13장 1에서 10절의 바다 짐승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이 짐승은 어떤 면에서 바벨의 사고방식의 당연한 결과물인가? 이것은 바벨론부터 작은 뿔 세력까지의 모든 인간 나라들을 모아놓은 결정체인 것이 분명하다. 각 제국의 어떤 특징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세상은 어떤 면에서 여전히 바벨론이나 로마가 가졌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가? 3.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나 정부의 법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올바른 균형을 잡을 수 있는가? 그중 하나에 대한 순종이 다른 하나에 대한 불복종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하나님 많으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행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아름다운 가정과 안식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천연계의 질서들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구하오니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만난 하나님은 이사를 하고서 계속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인 집안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짐 정리가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안 나고 또 새로운 곳에 왔기 때문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커튼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이런 이제 일상적인 일들만 계속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또 집에만 혼자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 점점 평범함이 찾아오고 또 그리고 비전을 가졌던 비전에 대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왠지 희미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일들이 있느냐고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잠깐 시간을 내어서 이제 텃밭을 가꾸게 되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새로운 그런 모종들을 심으니까 제 마음에도 새로움이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제 작은 텃밭에 농사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회개의 영과 또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또 동역자에게 연락이 와서 함께 비전을 나누다 보니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비전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너무 큰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마음이 깨워지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관리도 가르치고 또 그 선교사들에게 바이블 워커 과정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비전을 깨우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을 일깨워주셔서 너무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저는 제목을 천지창조라고 잡아보았는데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날까지 창조한 창조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누가 만드셨나 라는 질문들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과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답보다는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정확하게 이 천지 창조가 시작된 것은 태초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창조 전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 전의 상태는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창조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전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이 힘을 바로 이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빛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있으라 라고 하신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고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5절에 어둠을 밤이라고 낮과 밤을 부르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창조하시기를 물 가운데에서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어라 라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셔서 이것을 하늘이 된 것입니다. 궁창 위의 하늘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이게 둘째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는데 묻을 땅이라 하고 또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환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바다다, 땅이다, 드러난 무태에 대해서는 땅이다 이렇게 이름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무엇을 내셨습니까? 풀과 또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땅에서 그것들이 다 나게 됩니다. 이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하나하나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셋째 날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도 이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광명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비추시고 비추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큰 광명체는 해, 그리고 작은 광명체를 만들어서 밤을 주관하셨습니다. 별들을 만드시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늘이라는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셨는데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만드신 후에는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꼭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이 물에는 움직이는 어떤 생물들을 채우셨나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한 것입니다. 이 생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는 나른 새를 주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는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셨습니다. 자,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모든 만물들이 다 지어지고 난 마지막에 만들어졌고 또한 그 아담이 아담과 하와를 한꺼번에 만드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은 홀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세상 만물의 암수가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더불어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필요를 통해서 만드셨고 또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 하였지만 우리는 필요한 물질들을 얻는 것을 많은 돈이 있는 것을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만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들이 어디가 아프거나 또 막 생태계가 깨지거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 두려워하면서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행복인데 이 축복인데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오늘 우리의 감사,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간증이 쓰여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모든 이론들과 사람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이 땅에 저가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그들이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며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처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절망은 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적어도 물질적인 고통은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일본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이 없고 중국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중국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지역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작년에 중국 연길 지역과 하얼빈, 길림, 장춘 지역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연길에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많아서 사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얼빈이나 길림, 장춘 지역에는 우리 한국말, 조선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출장하는 기간 동안은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긴장과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인공으로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세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애굽의 궁정을 뛰쳐나온 이후로 지금 현재는 절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지만 그 섭리를 모르는 모세에게는 엄청난 절망의 나날들이었습니다. 40세의 애굽의 궁정을 뛰쳐나와서 80세가 되기까지 모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애굽에서 왕의 교육을 받던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 그저 양들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모세를 40년이나 그 황량한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살도록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그 기나긴 40년의 세월을 보내도록 하셨을까? 그러다 저는 이런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을 지내게 될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생활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 고치를 잘 알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호렙산이 있었습니다.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받을 산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성소에 대한 계시를 받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지날 때는 잘 모릅니다. 지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에 대한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다음에 알게 되면 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나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했는지 우리는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양치는 그 생애가 결코 자신이 헛되게 보낸 그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이는 후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으로 혈기왕성하게 살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기까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왜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는지를 잘 몰랐지만 훗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그런 생애, 어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한평생을 마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도 호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루한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 또 그렇게 나가고 밤을 맞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는 그런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에 잡혀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망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능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바로에게 가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하셨을 때 모세는 다섯 번을 거절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했을까요?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오라고 했을 때 그 지도자가 되라고 했을 때 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절했는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모세는 말의 탈란트가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말에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맑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능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능한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어 무능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민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것 없고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절망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많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기 때문에 80이면 인생의 3분의 1을 산 것입니다. 우리 나이로 노인 중에 상노인입니다. 백발이 성성하게 펄럭이는 노인입니다. 이마에는 주름살이 밭고랑처럼 길게 파였을 것입니다. 귀는 바람 소리를 듣기에도 둔하고 입은 해야 할 말도 더듬거려 나왔을 것입니다. 다리는 조금만 걸어도 쉬어야 할 정도로 피곤하고 그의 기력은 쇠했을 것입니다. 80세 노인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일할 지도자로 30이나 40, 50대의 젊은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80세의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는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로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노인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쓰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자식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명작 최후의 심판, 그 명작은 미켈란젤로의 80세 이후에 나온 작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물러나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순간이 가장 젊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결코 나이에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80세 노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한 민족의 운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순간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갈멜산 대첩이 나옵니다. 엘리야 홀로 발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제사장들을 상대했습니다. 아합 왕을 상대했습니다. 엘리야의 편을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든든하게 받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850대 1의 전쟁을 훌륭하게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40일 동안 도망쳐 호렙산 어느 작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850대의 엄청난 전쟁을 승리한 엘리야가 그 전쟁의 승리의 맛을 채 느끼지도 못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도망가서 호렙산 동굴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 왕 앞에서도 엘리야를 승리하게 하셨다면 그의 아내인 이세벨 앞에서도 분명 승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망친 것입니다. 절망했습니다. 승리 바로 다음날 절망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모세라고 별반 다를 곳이 없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40세의 애굽의 궁정을 뛰쳐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결심했지만 40년의 미대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궁정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내 민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을 쳐죽여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모세가 길거리 나갔을 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안타까웠습니다.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왜 싸우느냐고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그리고 바로에게 고발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몰라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길로 미대한 광야로 도망쳐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대한 광야에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가지 않았다는 걸 보면 모세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이 부분을 아마도 모세가 가장 극심한 우울증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신분석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망한 사람을 부르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시간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장 절망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는 장소가 나빠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하나님은 하늘의 거룩한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삭막한 광야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야복날 위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험한 산골짜기에도 계십니다. 다윗이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눈을 피하여 광야와 산들로 돌아다닐 때 하나님은 언제든 다윗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지금 잘 숨어 있다고 판단했겠지만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찬 이슬 맞으며 자는 그 들판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보내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화려한 궁전에서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없는 시내 산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장소가 나쁘다고 오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은 그곳이 사람이 많든 적든 잘 사는 곳이든 못 사는 곳이든 환한 곳이든 어두운 곳이든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북녘통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걸 아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는 자기의 병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장소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지만 않는다면, 숨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특별히 7절에는 말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애청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거부가 된, 엄청난 부자가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삭이 백배나 얻었던 그 엄청난 축복이 들던 해, 창세기 2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흉년이 들던 해. 흉년이 들던 해입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은 백배를 얻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백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옥토에서 쭉둥이를 내시고 박도에서 알곡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믿음이 부족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 있는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다섯 번을 거절했다. 여러분, 다섯 번을 거절한다는 것, 저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했을 때 다섯 번을 거절하면 우리는 뒤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다섯 번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거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출애굽기 3장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출애굽기 4장 1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3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섯 번을 거절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자 그때서야 모세가 일어섰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드디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무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될 때가 있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일이나 환경 때문에 절망될 때가 있습니까? 장소가 집이 좋지 않아서 절망될 때가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의 손에 들면 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늘에서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늘 향하여 희망찬 행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